골로새서 59번 메시지. 그리스도와의 한 위치, 한 생명, 한 생활, 한 운명, 한 영광.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위치와 한 생명과 한 생활과 한 운명과 한 영광을 가졌음을 암시합니다. 우리와 그리스도는 한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있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는 또한 한 생명, 곧 같은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가진 생명을 우리도 가졌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생활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그분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살 때 그분도 사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생활 안에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날마다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한 생활을 갖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할 때 그분도 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과 다른 것을 한다면 우리는 그분과의 한 생활을 갖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는 화내고 그분은 화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바로 그 특정한 시간에 그분과 한 생활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우리의 생활은 그분의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내는 것을 자제해야 하는 것은 성경적인 명령에 복종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화를 내지 않으심을 우리가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단순히 화를 억제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종교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성질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와 생활 안에서 그분과 하나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지위, 한 생명, 한 생활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영광과 운명을 가졌습니다. 영광은 우리의 미래요 운명입니다. 주 예수님은 지금 영광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류로부터 감춰있는 상태로 영광 안에 계십니다. 만일 당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모른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계신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광 안에 계십니다. 언젠가 그리스도는 더 이상 은밀하게 영광 중에 계시지 않고 공개적으로 나타난 방식으로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땅 위의 모든 이들이 주 예수님이 영광 안에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운명은 공개적으로 영광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광이 우리 운명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단지 천당이 아니라 영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우리 운명이므로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영광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 영광을 묘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영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서 미칠 지경이 되고 황홀경에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우리는 춤추고 소리를 외치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할 것입니다. 영광 안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흥분하실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역시 흥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하늘 안에.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분이 계신 곳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주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은 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으며 그분은 아직 아버지 안에 있지 않은 제자들이 그분 안으로 이끌려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 있게 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단지 그리스도 안일 뿐 아니라 아버지 안이기도 함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말을 분명히 듣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위치가 아버지 안임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위치는 아들 안 곧 그리스도 안이므로 우리 역시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하늘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치 역시 하늘 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이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늘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우리가 하늘 안에서 아버지 밖에 있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안에 있게 되리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하늘 안에서 아버지 안에 있게 되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전달을 체험함. 만일 여기서 그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위치라는 것을 그저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하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따름입니다. 이것을 실제되게 하는 것은 우리와 그분과의 한 영됨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한 체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하늘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입니다. 집회소 안에 전구들이 어떻게 전기의 흐름에 의해 발전소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 전류가 없이는 전구들이 단지 집회소에만 연결되었을 뿐 발전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류의 흐름에 의해 그것들이 발전소와 연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 안에서 체험하는 전달에 의해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발전소와 연결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의 전달이 하늘로부터 우리 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달을 체험할 때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하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직접 하늘과 관계됩니다. 하늘에 속한 전달은 하늘에서 시작되어 우리 영 안에서 종결됩니다. 우리는 이 유일한 전달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늘 안에 있기 위해 하늘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늘로부터의 전달을 체험하는 곳인 영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하늘 안에 있게 됩니다. 마치 집회소의 전구들이 전기의 흐름에 의해 발전소와 연결되듯이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보좌로부터 우리 영 안으로 흐르는 신성한 전달에 의해 하늘과 연결됩니다. 어린 신자였을 때 나는 성경에 따라 어떻게 내가 하늘 안에 있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무척 일을 썼습니다. 나의 인식에 따르면 아무리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쁘다 해도 나는 땅 위에 있었고 결코 하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깨닫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 영 안으로의 전달로 인해 내가 땅 위에서 주님을 누릴 때 그의 동시에 하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므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위치를 가졌다고 지적합니다. 만일 우리가 위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인 하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늘 안인가 땅 위인가? 그러면 우리는 자신들이 하늘 안에 있는지 땅 위에 있는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할 때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또한 하늘 안에 있지만 영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땅 위에 있으며 체험적으로는 심지어 땅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답변입니다. 체험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 안에서 우리는 잠시 하늘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다음 영 안에 머물지 않음으로써 즉시 땅으로 곤두박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당신이 주님과의 시간을 갖는 동안에는 기도함으로 자신이 그 영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 식탁에서 당신의 아내나 남편이 당신을 성가시게 하는 무슨 말을 한다면 즉시 영 밖으로 나와 육신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하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땅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하늘 안에 있게 됨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영 밖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땅에 속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바울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합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길은 영으로 돌이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돌이킴으로써 하늘을 접촉하게 됨을 우리의 체험이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은 신성한 전달을 받아들이는 단말이요, 반면에 하늘의 하나님 보좌는 전달하는 단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으로 돌이킴으로써 우리는 하늘 안으로 높이 올려집니다. 그럴 때 처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하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영 안에서 위치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생명. 3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생명을 두 번 언급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는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하고, 4절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를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류의 생명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 구절들을 읽고 나서 우리의 체험을 점검해보고 또 이 구절을 다른 구절들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체험과 말씀에 따르면 여기서의 생명은 우리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만일 그것이 단지 그리스도의 생명이기만 한다면 우리 생명이라고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명이라는 바로 그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 그 무엇을 언급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천연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 생명을 결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천연적인 생명이 자신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진성한 생명, 곧 그리스도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 생명이 된 것은 바로 이 생명입니다. 바울이 우리 생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한 생명을 가졌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생명을 가지셨고, 그리스도는 다른 또 하나의 생명을 가지셨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은 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바로 그 생명, 곧 하나님 속에 감춰진 생명을 가졌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전형적으로 이해하기란 매우 쉽습니다. 우리는 상냥하고 정숙하고 친절한 어떤 자매를 보면 그녀가 그러한 풍성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이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변이고 능력있는 연사인 어느 형제를 볼 때 우리는 그의 능력과 달변을 생명의 상징들로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 경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지신 생명,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 아니라 천연적인 생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 가지 특성들. 아마 당신은 천연적인 생명과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인 그리스도가 가진 생명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요. 둘째로 그것은 부활된 생명이요. 셋째로 그것은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입니다. 이 세 가지 특성들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구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 어떤 자매는 멋있고 상냥하고 친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모욕당하거나 잘못된 대우를 받을 때 울음을 터뜨리고 울부짖는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됩니다. 그녀의 눈물은 그녀가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녀의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땅 위에 계셨을 때 그분은 늘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사셨습니다. 비록 그분은 혹독하게 비난을 받고 모욕을 받으셨지만 자신을 위해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당신의 뜻에 따른 것임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분의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었습니다. 달변적인 형제의 예를 언급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형제 역시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 천연적인 생명을 따라 자신의 달변을 전람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사람이 진실로 그리스도와 생명 안에서 하나라면 그의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에게서 받은 생명은 원래 그대로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요 과정을 거치고 철저히 처리된 생명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생명을 참으로 안다면 우리는 모욕을 당할 때 비탄에 잠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심지어 그분을 진실로 찬양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 다른 이들이 우리를 모욕하면 우리는 아멘이나 할렐루야를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멘과 할렐루야는 육신적입니다. 만일 다른 이들이 우리를 모욕할 때 진실로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산다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자들은 아멘도 할렐루야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생명은 바로 그러한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어야 합니다. 부활한 생명,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생명은 또한 부활한 생명입니다. 죽음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부활 안에는 눈물도 전혀 없습니다. 가령 어떤 자매가 집회소의 방을 청소한 방식 때문에 구정을 듣고서 울기 시작한다 합시다. 이것이 부활한 생명입니까?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 생명 안에는 우는 것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이 자매가 집회소를 청소하는 동안 부활한 생명을 산다면 만일 누가 그녀의 일을 비난한다 해도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한 생명과 전연적인 생명 사이에 있는 또 하나의 차이입니다. 감춰진 생명. 만일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우리 봉사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봉사한다면 우리는 쉽게 마음이 상하게 될 것이며 천국에는 봉사를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만일 봉사 안에서의 우리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생명이라면 아무것도 그것을 패배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가진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입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오직 신성한 생명만이 하나님 안에 감춰질 수 있습니다. 나는 감춰져 있습니다는 이 단어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가 가지신 생명은 과시해 보이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춰진 생명입니다. 만일 당신 이 생명으로 봉사한다면 당신은 남들의 눈에 띄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은 은밀한 중에 봉사기를 더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은 이것과 퍽 반대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시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종교는 천연적인 생명의 이러한 요소에 호소합니다. 예를 들어 그의 그 돈을 헌금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반면에 소액의 돈을 헌금하는 이들은 약간 혹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이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종교는 천연적인 생명을 양육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천연적인 생명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에 의해 행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은밀히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헌금할 때조차도 우리는 감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감춰진 생명,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생활.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생활을 갖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3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활이란 말조차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생각을 그것들에 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생각을 그것들에 두는 것은 우리의 생활 문제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방법으로 살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생각을 그것들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두 가지 사역,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형태의 사역을 갖고 계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부활전 땅 위에서의 사역이요,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의 사역입니다. 주 예수님은 땅 위에 계셨을 때 굉장한 사역을 수행하셨으며 상당히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행하시는 동안 그분은 우리를 위해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따르면 주님은 땅 위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높은 곳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비록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은 완성되었지만 하늘에서의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더 높고 더 광대한 방법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모든 교회들을 돌보시고 하늘에 속한 공급을 그들 안으로 전달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계셨을 때보다 더 분주하십니다. 땅 위에서 그분은 주로 제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그분은 상당히 많은 교회들과 수백만의 성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비단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뿐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역자로서 우리를 위해 사역하십니다. 더욱이 계시록 5장에 따르면 하늘에 속한 행정관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집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시는 일곱 눈을 가진 어린 양이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중재의 기도를 하시고 하늘에 속한 사역자로서 그분은 사역하시며 하나님의 일곱 눈을 가진 구속자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목조관수를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관리하십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두어야 할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역에 있어서 주님과 연합함,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생각을 그것들에 두는 것은 그분의 하늘에 속한 사역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주님과 연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직을 기도를 하시고 사역하시며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시는 바로 그분에게 자신들을 연합시켜야 합니다. 우리 생활은 이런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고 생각을 그것들에 두는 그러한 생활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제사장 직임과 사역과 행정에 있어서 우리의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이런 식으로 산다면 교회 생활은 매우 높이 올려질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바울의 관념은 우리가 땅에 속한 모든 것, 유대교, 영제주의, 금욕주의 등에서 위에 있는 것들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그것들에 둠으로써 우리 자신을 이런 것들에 연합시켜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하늘에 속한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협력하기로 합시다.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제사장 직분과 사역과 행정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들이 하늘로부터의 전달을 공급받는 것을 관심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라면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생각을 그것들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특정한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하심으로 우리 역시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할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하늘에 속한 공급을 그 지방의 성도들 안으로 전달하시도록 주님께 간청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필요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즉시 기도하여 그 필요를 위한 그분의 간구하심 안에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연합시켜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 생각을 두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직장과 교육과 가정생활과 건강을 위해 여기 땅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과 행정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하늘에 속한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이처럼 우리는 그분과 한 생활을 가졌습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실제로 그리스도와 한 생활을 갖는다면 모든 소극적인 것들이 우리 발밑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생활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표준은 높이 올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활과 하나인 생활을 갖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과 하늘에 속한 사역자와 우주적인 행정관으로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의 한 생활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운명, 한 영광. 우리는 또 그리스도와 한 운명과 한 영광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운명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명은 영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때 우리는 온 우주에 전람될 것입니다. 마귀들까지도 영화롭게 된 우리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과시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감춰진 채로 남아서 우리 운명에 도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정된 시점, 곧 거룩하게 정해진 전람을 위한 시간에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위치, 한 생명, 한 생활, 한 운명, 한 영광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그분과 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그분과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령코 그분과 한 위치와 한 생명과 한 생활과 한 운명과 한 영광을 갖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하나이며 그분과 조화됨. 우리 생명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며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생명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를 포함하는 하나의 연합을 봅니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 하나이며 그분과 조화되었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삼일 하나님의 생명과 생활과 운명과 영광이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이것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성경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삼일 하나님과 한 위치, 한 생명, 한 생활, 한 운명, 한 영광을 가졌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합니다. 확실히 이것은 믿는 이들과 삼일 하나님과의 연합을 언급합니다. 더욱이 요한일서 4장 13절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 하나이며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한 위치, 한 생명, 한 생활, 한 운명, 한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